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높여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성경에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를 늘 재배했기 때문에 이 포도에 관한 이야기 혹은 어떤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로 포도원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뭐 들포도를 맺었다 이런 비유도 성경에 있고요. 또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20장에서도 저희들이 포도원에 보내는 어떤 품꾼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오늘 본문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이제 소작농일 겁니다. 33절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가 맺히게 되면 뭐 주인이 얼마를 가지고 또 이 농부가 얼마를 가져가고 뭐 이렇게 어떤 계약을 맺었겠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그들을 잡거나 죽이지 않고 다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에 보낸 종들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36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런데 농부들이 이번에도 전과 같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이제 돌로 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37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아들까지 이제 잡아 죽이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오래 참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보낸 종을 죽였을 때에 이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당장에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을 때도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제 아들까지 이렇게 보내는 거죠. 주인이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 듯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이제 주님께서 덮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주께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이제 인내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인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고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38절을 다시 보시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주인의 것을 취하려는 어떤 욕심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의 열매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것이고 마땅히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의 것을 취하려는 어떤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세상에 대한 탐욕과 정욕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데 결국 종을 거절하고 이 아들까지 죽인 것은 좀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좀 더 부유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좀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주인을 거역하게 만들고 이 마음이 주인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좀 더 부유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손에 쥐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어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임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42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건축자들이 버렸겠습니까? 이제 필요 없는 돌이라 여겼기 때문이겠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은 뭐 머릿돌이 건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돌이 되었어요. 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입구에다가 뭐 벽 한 모퉁이에 뭐 머릿돌 뭐 이렇게 새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머릿돌은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기초석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돌이었는데 결국 그 돌이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었고, 결국 그 돌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 돌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가장 귀한 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45절과 4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뜻을 알았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지요.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은 결국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구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할 때 겸손하게 순종으로 반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뜻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이 헤롯이 세례요한의 말을 달갑게 듣습니다. 달게 들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체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더 주목합니다. 결국 세례요한이 죽게 되고 헤롯도 다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